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또 짧은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자 인도받고 있는 각 12개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대해주시옵시고 교회를 찾지 못하고 각 가정과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앞으로 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왜 콜롬비아와 아프리카에 또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있으며 또 전국에 있는 12개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참된 복음을 계시하고 전달하게 하고자 인도받고는 피니셔스클 가운데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특별히 12개 교회가 각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또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자 애를 쓰고 또 싸우고 있는 그 싸움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사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뭐 제목을 딱히 정한다라면 주어진 새 언약을 뭐 거절하지 말라 아니면 더 나은 언약 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요.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장 28절 말씀.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어저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뭐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늘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뭐 그냥 직원들 뭐 쭉 서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했었는데 어저께도 광명 사람이 된 이후로 광명에서 처음 이제 건강검진 받았어요. 가니까 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현사모가 예약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가가지고 그 수면 내시경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시경 왜 안 해주냐, 춥냐, 뭐 물으세요. 그래서 딱 물고 있는데 뭐 말을 걸어.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깨우는 거 일어나라고. 왜 안 하냐고 검사를 끝났어 벌써.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제 속을 좀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뭐 아우 속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제가 속과 겉이 정말 똑같습니다. 속이 더 깨끗해. 매끈한 게 조금 뭐 붉은 데가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편이래요. 그래서 저 술을 안 마신다고 담배도 안 하고 아 다른 것 같다고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칭찬받고 나오는데 기쁜 거이죠. 그 뭐라고? 근데 속이 뭐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어갖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떼서 이렇게 조직검사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속을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위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 아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내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자기 발견은 쉽지 않죠. 오늘 18절부터 이 부분들은 히브리서는 뭐 많은 걸로 요약할 수 있지만 뭐 더 나은 제사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제물, 그러니까 더 나은 언약, 뭐 그렇게 더 나은이란 말로 뭐 더 나은 예배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18절부터 말씀은 더 나은 언약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12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쭉 있던 제사 제도와 그 많은 것들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더 나은 제물 되셨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뭐 에녹, 뭐 노아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쭉 하다가 심장에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모든 어려운 징계를 참으셨다. 우리에게 있는 징계도 참아야 됨을, 인내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12장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한번 탁 읽으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현대인 성경 이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또 가져왔습니다만은 내용들을 먼저 이해를 18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통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21절 내용은 뭐냐면 모세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떤 적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거론했던 18, 19, 20절이 무슨 내용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19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신약에서요.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모세 이야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보는 거죠. 모세는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부터 나오죠. 그 출애굽이 어떤 내용일까? 19장에 가면은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어디냐?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산이 뭡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무슨 산입니까? 시내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뭘 했냐?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언제 도착했습니까? 애굽 땅을 떠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뭘 받았냐? 모세 오경을 결과적으로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신명기는 빼놓고 나중에 쓴 글이니까 쭉 넘어가서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오게 할 때 많은 사람을 올라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산에 올라오는 날에는 죽게 했어요. 성역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입상금지 그런 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쭉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의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만일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18, 19, 20절에 말해놓은 거예요. 이 장면을. 무슨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렸어요. 불러 올렸는데 아무나 나오지 말고 모세만 나올 것을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나오게 되면 죽을 것이다. 입상금지를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팔 소리가 들렸고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고 이 장면들을 좀 아까 12장 내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다시 히브리서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넘어오시면 18절 말씀 보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어둠이 있는 거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무슨 말하는 소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 그러니까 짐승도 나오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지금 이르러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냥 중요한 단어인지가 찾기가 쉽지 않지만 19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희는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스나스나 올라서 굉장히 그 폭풍과 큰 위험 소리와 나팔 소리와 구름이 가득한 그곳에 너희는 지금 이르러 있는 곳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나스나한테 뭘 주었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18절 거기 있죠? 너희는 지금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그 시내 산에 이른 곳에 그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시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모세가 올랐던 시내 산 얘기를 들어가면서 너희는 지금 모세가 있던 그 장소, 모세가 있던 그 환경, 모세가 있던 그 시대, 모세가 했던 그 율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짓는 지금 있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약 것을 해결했다. 그 구약 가운데 영향을 받고 그 구약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지금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제사에 매일 필요가 전통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시내산의 광경이에요. 시내산의 광경인데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실까를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워했던 곳이 어디냐. 모세는 결코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던 것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였어요. 그렇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또 비슷한 말이 나오죠? 너희가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22절 말씀 너희가 이른 곳은 아까 말했던 있는 곳에 이른 것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21절부터 22절부터 보면은 시내산 그 율법 그런 데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곳에 모세도 두려워 그런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이다.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은 뭐고 시온산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경을 받았던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렇죠? 구약을 상징을 하죠. 시온산은 신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이 뭐 한번 몇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4장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시온산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 5절 시온산을 검색해 봤어요. 뭔가 하고서 그래서 보게 된 구절들이죠. 이사야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에 대명사로 시온산을 쓰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안 계셨냐? 거기도 계셨어요. 계셨는데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8장 18절, 이사야서 8장 18절. 이사야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죠?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슨 산에 계세요? 하나님 등산을 좋아하셨나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말을 할 때 계속 시온산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시내산 영향받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구약적인 사고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누가 필요했냐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중간에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신부가 중간에 고해성사를 받고, 중간에 백성들이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뭔가 누군가 중보하고 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담 얻었다는 그런 말들은 굉장히 구약을 깨는 이야기예요. 구약적인 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호와를 대면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그런 구약적인 사고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2절. 7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산 표현을 할 때 시온산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신약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와서 이 시온산의 의미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된 언약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어진, 전환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두려웠던 그 산. 하지만 너희가 지금 22절, 하지만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그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더 이상 제사에 매이면서 살아갈 필요 없다. 더 나은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복잡하게 말씀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시온산을 보게 되면 22절,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가 누구냐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과 그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상계 지상계 말할 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믿음 갖고 있다가 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과 우리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진 그 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결코 개인이 나갈 수 없었어요. 항상 제사를 통해서 주 앞에 대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담대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이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그분이 모든 것을 제사를 끝내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일을 다 끝내고 다 이루시고 앉으신 거예요. 십자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19장 말씀 들었지만 다 이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처음에 이해할 때 내 문제를 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원래 오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병원 가도 목적이 있잖아요. 병원 왜 갔습니까? 아침부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목적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편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그냥 이를 제외하고 아, 내 문제 다 이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주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베풀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2차, 3차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구나라고 믿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내게 불편한 거, 결핍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딱 그냥 이해하는 거는 조금 빠른 이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주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이 가능한 것이죠. 쭉 넘어와서 11에서 12장으로 넘어와서요. 23절 새 언약의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결과적으로 히브리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 이야기 끝났습니다. 모세기 끝났습니다. 구약 율법은 이미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 율법에서는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많은 폭풍과 나팔 소리와 불 붙는 그 모습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시온산에 우리가 다다른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막 싸우면 어디까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막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막 애를 써서 그래서 평생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막 싸운 싸움으로 우리 거룩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해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제 믿음을 키운 것도 하나님이 키우신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증거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렇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 가지 큰 교육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우리 각 개인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믿게 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닌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생각을 쭉 늘 해볼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막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길을 나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하시는 게 하는 생각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썼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하려고 가려고 막 애썼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지 사실은 그가 막 언약을 사로잡고 막 뛰었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해요. 우리 각 개인들도 그렇죠. 우리 각 개인들도 자녀들을 보세요.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으면 뭐 말할 나위 없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애를 써보세요. 가능한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매를 들어서 믿음을 갖게 할 거 어떻게 할 거야? 결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 아이들을 도우시면 좋겠다는 기도가 결과적으로 나오고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키웠던 것처럼 저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저 아이들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저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기를 당연히 원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면은요, 쭉 넘어와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26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 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받을 때 산이 흔들린 거예요, 막.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산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는 거죠. 나팔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좁은 공간에서? 깜짝 놀래요. 빵! 불면요. 저희 군 생활할 때 방해병 한 명이 되게 저보다 작았고 뚱뚱했던 친구가 방해병을 왔어요. 회계 업무 맡았었는데 걔가 나팔을 불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꼬셔갖고 이제 한번 가져와서 해보라고 이제 육군들이 지루하니까 시켰어요. 그 소리가 크다는 거야. 괜찮아. 이러고 누워있다가 저는 넘어갔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의 청중 나팔을 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놀랄까. 그렇죠? 나팔 하나 가지고 불어도요, 이 예배당이 쩌렁쩌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온 지구가 흔들리고 떨 것을 생각하면 그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죠. 제가 유일하게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나팔이에요. 딱 그런데 뭐 그 보면 막 그냥 힘이 많이 드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지만 어쨌든요, 우리 27절 말씀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냐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을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의미가 큰 말인데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 새 모이를 줄 때가 많아요. 새 모이를 줄 때 푹 퍼서줘요. 근데 새 모이를 애매하게 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후후 불면요. 껍데기가 다 날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거 타작한 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풀 같은 거 막 이렇게 아우르잖아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키가 그렇게 후루룩 해서 후, 불면 이게 먼지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진동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그 유업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 이 시대에 때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히브리 기자들에게 히브리서 쓸 때 그 당시에 있던 이 성경을 받았던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대상들은 많이 흔들림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저런 거에 교회는 참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 직장은 그래도 구멍이 좁아서 거기에 다 통과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비슷한 사람이 모였어요.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고 가고자 하는 목적도 그냥 올해 요거 정도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거에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렇죠? 모든 목표를 모아놓은 그 끝에 가장 큰 당대 세계복음화 양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같겠냔 말이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해도 많이 많잖아요.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공중으로 가자, 땅속 가자, 많잖아요. 동굴 가자, 등산 가자, 나는 뭐 등산이 싫어요. 바다 가자, 난 물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말이 많은데,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을 달려나갈 때,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교회에, 그런데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얼마나 많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갔는데, 간 다음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보고 있는 나라가 흔들리는 나라야? 그래서 네가 흔들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모든 것들을 태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던 그 모습, 시온산에 있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리고 은혜를 받자라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들이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뭐 천사 같지 않고 말을 하던 그때하고는 다른 말이야.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 몰고 가면서 지금은 시온산까지는 나오고 실제 믿음장에서 말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한 다음에 12장 결론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분과 같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흔들리는 것들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문제 가운데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도 뭐 제가 군대를 작가하게 되는데 애들이 군대가 있어갖고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어느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어느 과정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많은 흔들리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 시온산에 거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부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정합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열두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일에 매진하며 인생을 드리기에 부족합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보면 길을 나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교육과 말씀이 일상생활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인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진행되고 있는 피니스 스쿨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두란노 대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중남미를 살리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스태프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많은 것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내며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사역,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영적으로 흔들리며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을 받은 성도로서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대적의 통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열세계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